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엄청난 폭염과 열대야 속에 여름을 보내는 게 쉽지는 않으시죠. 이제 조금 이제 열대야도 풀리고 날씨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무더기 더위를 보내면서 요나의 방농쿨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니느웨 성에 말씀 복음을 전하고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 요나가 그 방농쿨 하나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방농쿨이 다 없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이 없으면 어떨까?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이 고장나면 어떨까? 요나의 방농쿨이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는 모습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에어컨을 고장내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에어컨을 마음껏 틀면은 나오는 전기세를 감당할 수 있는 돈을 주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에어컨이 없는 집에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면 어떨까? 이 무더운 더위에 아침부터 밤까지 그 더운 날에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이 에어컨이 내 삶을 더 많이 만족시켜주는 것 같다. 지금 당장 이 엄청난 폭염 속에서 하나님이 내 땀을 식혀주기보다는 이 에어컨이 내 땀을 식혀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 에어컨이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을 좋게 더 만족시켜주고 더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내 삶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에어컨 같았어요. 근데 뭐 에어컨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그렇죠. 어쩔 때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하나님보다 더 그럴 수 있고요. 어쩔 때는 어떤 기회가, 능력이, 어떤 환경이, 자리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을 만족시키고 실제적으로 내 삶을 도와주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 삶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가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하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반대로는 내 삶에 있는 것들 중에 실질적으로 내 삶에 없었으면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내 삶에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내 삶에 앞에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에어컨만도 못하신 분인가?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우리 삶에는, 제 삶에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는 것 같아요. 마치 에어컨, 하나님이 에어컨만도 못할 때,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어떤 무언만도 하나님이 못한 분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내 땀을 식혀주지도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해결하시지도 않으시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도록 어려울수록 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함께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내 땀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이 짜증과 더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진짠가? 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에어컨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는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는 아주 많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일까지 아주 많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붙잡혀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호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뭘 만나냐면 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이때가 AD 64년, 65년 만 이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 1세기. 여러분, 1세기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성경의 시대가 마치 엄청 옛날인 것 같지만 우리 인식 속에는 그렇게 옛날 같은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옛날이죠. 여러분, 이때 배가, 항해술이 발달해봤자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이때는 그냥 말 그대로 돛에서 바람 따라 물길 따라 가야 된 때예요. 장거리를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연안을 따라가던가 아니면 섬을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로마 예루살렘에서 좀 올라와서 이제 그 이 에게해 그 사이에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거쳤다가 이제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 쪽으로. 그 가는 길에 이제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위에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엄청나게 큰 풍랑, 뭐 바람을 제어할 수도 없고 키를 제어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뭐예요? 그냥 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사흘째 됐대요. 벌써 사람들의 배의 기구를 다 놔버렸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러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덫이라도 한번 잘못 내렸다가는 그냥 배 전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나버리는, 돛을 한번 잘못 폈다가는 돛이 부러지거나 그냥 배가 또 부서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손 쓸 수 없는 상황. 사는 게 기적인 것처럼 그냥 죽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부터 보면 여러 날이 지났대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 풍랑이 계속 치니까 낮인데도 해가 안 보이고 그냥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죠. 먹지 못했대요. 제가 배를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배멀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요동치는 먹는 것뿐이겠어요. 이미 다 토할 대로 토해서 그냥 탈진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의 여명조차도 다 잃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죽음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고소의 혐의가 없었어요. 이미 그냥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상황 안에서의 바울은 죽음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 거기 2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타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호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무를 위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억울하게 타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끌려와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가지고 그 배에 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잘 믿든 하나님을 대충 믿든 만나는 상황이 다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날 헌신한다고 해서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든 사명을 가진 사람이든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은 다 똑같아요. 그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안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 삶에도 이런 상황들을 만나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황.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 배와 같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냥 흘러갈 수밖에 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때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이 어려울 때 두려움에 가득 찼을 때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진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에 가득 찼을 때, 내가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으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리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 문제를 없애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는 그 상황 속에 있고 여전히 나는 그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는 그런 감정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죠. 이런 상황에 만나지 않았을 때는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두려움으로 내가 가득 차서 떨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막 구원의 여망도 다 사라지고 먹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미 풍랑을 만나서 그레데 섬에 저기 배를 댔을 때 이 풍랑이 다 지나가고 떠났으면 되지 않았겠냐. 왜 그때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빠져야 되냐. 차라리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겠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다만 배뿐이다.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괜찮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회사가 막 지금 막 풍지박상 났어요. 막 풍지박상 나서 난리 났는데 갑자기 교호가 사장님 다 있는데 막 다 덜덜 떨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바울 선생님이 지금 영웅놀이가 시작되셨어요.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혼자 하는 말도 아니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바울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입으로 나오냐고, 미쳤다고 하면서 지금 죽일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미친 소리 같지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 23, 24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미 진행될 대로 진행된 때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때예요.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어땠는가, 내가 어땠는가, 상황이 얼만큼 진행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첫 이야기가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은요 약간 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없는 사람 같고 늘 언제나 강하고 늘 언제나 믿음 안에서 막 하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걱정조차 뭐 두려움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은 사람, 바울.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처음 던진 첫 번째 마디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던질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티는 안 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의 깊은 내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 로봇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처음 한마디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딱 들리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걷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안에 너무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것보다 죽음으로부터는 두려움이 훨씬 더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상황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이 상황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엄청나게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우리를 묶어놓는 게 두려움이기 때문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첫 마디,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상황으로부터 오는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치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마치 이게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있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그 말씀 한마디로 제거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무더위 속에 에어컨이 없어서 막 온갖 짜증이 올라오는 그때 마치 하나님보다 에어컨이 더 내 삶을 만족시켜주고 필요한 것 같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그 에어컨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한마디를 듣기 시작할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를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기 시작하는 근데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없는 분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바리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확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야. 너 알고 있지? 너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지켜줄 거야.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난밤 듣고 그 다음날 이 이야기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을까요? 풍랑 일었을 때부터 아마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져서 더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이 다 거의 진행될 대로 진행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시간들을 왜 두고 계신지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뭐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었으면 말 못하죠. 그냥 혼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혼자 그냥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까 하나님 과연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바뀔까만 상황만 주시하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될까? 될까?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도 죽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운 믿지 않기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 할까? 하나님이 하실까? 내가 들은 게 맞을까? 진짜일까? 상황은 아닌데? 하면서 침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불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배 시작할 때도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거라고 간절히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열심히 내가 바라고 바라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셨던 대로, 하나님 그대로 하실 거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한 게 없는데, 내게 들려진 게 없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어요? 지금 내 상황에 믿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들은 게 없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데요? 내 안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말씀을 들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믿을 게 없죠. 믿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어컨만도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상황에서,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력 없는 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기 시작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증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대단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뭘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이 순종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나타난 결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때로는 소망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삶에도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어떤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삶에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들은 게 없으면, 그리고 믿는 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에어컨만도 못한, 하나님이 내가 움켜쥐을 수 있는 돈만도 못한 분, 마치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려오잖아요. 상황이 주는 메시지, 사단이 주는 메시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 아니면 내 안에 또 다른 나, 가시나무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잖아요. 내 속에서 온갖 내가 말하는 이야기들, 내 경험이 말하는 이야기들, 이런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한 200명 넘게 있는데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러면 온갖 소리가 다 나오겠죠.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없고 하겠어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밤중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조용해졌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꿈속에 하나님이 사도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훈련 받은 단체에서 이 질문을 100만 불짜리 질문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안에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복잡할 때, 감정이 복잡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듣기 시작할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던지는 그 첫마디가 대부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거둬가는 말씀이 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신뢰하고, 말씀하실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내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게 행하십니까? 마음이 어려우면 어떻게 행하십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하십니까? 일단 들이받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포기하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거 다 덮어놓고 다른 즐길만한 것들을 다 덮어놓은 다음에 뒤도 꺼내보기 싫은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때 하나님 말씀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걸 듣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혹시 우리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인 분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에어컨만도 못한 분인 것처럼 에어컨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켜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거든요. 에어컨만도 못한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어떤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좀 찬양하고